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5월 6일 화요일 유월절 어린 양. 요한계시록은 30회 정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언급한다. 구속의 계획 초기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을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사용해왔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전에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1년 된 어린 양으로 구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출애굽기 12장 1에서 11절, 이사야 53장 7,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유월절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있고서 수년 후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1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하는 유일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 반면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사는 모습은 말 그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속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그분이 완벽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통해 인류가 이루어야 했던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예표된 어린 양이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8장 19-20절은 예수께서 당신의 교훈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하여 출애굽기 12장 5-6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에 어린 양을 택하여 간직하였다가 희생제사 때 회중 앞에서 드러내라고 기록한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전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셨다. 그분의 삶, 행적, 가르침은 모두 그분이 실제로 누구이신지 드러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어린 양이시다. 교훈입니다. 구속사 초기부터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충족시키시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묵상.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용.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각자에게 적용해야.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부조화 선지자 277. 우리 삶과 행동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저희는 원하지 않는 죄와 고통으로 시시때때로 고민하고 좌절합니다. 쓰라린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린 양을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3주에 걸쳐서 뉴스타트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재림교회는 뉴스타트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한국 재림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타트는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하여 오랫동안 잘 살도록 주어진 기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법을 잘 실천해서 5년 혹은 10년 더 산다고 한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뉴스타트의 건강기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믿음의 회복이며 몸된 이 성전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트의 8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두신 치료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타트의 본질은 창조주이자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8가지의 치료제들 하나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몸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채식이나 뭐 육각수, 증류수 혹은 또 걷기 등 어떤 이 비본질적인 요소에 몰입할 우위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왜 하나님인가? 왜 믿음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시여자라는 이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식물과 동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맞을 때, 이 조건이 맞아야 생명이 태동하고 또 발생하여 유지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식물의 생명과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물과 햇볕과 공기 그리고 영양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식물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양이 있는 곳으로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영양을 풍성하게 섭취한 식물들은 매우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식물을 키울 때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물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절제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이 동물들도 생명력을 태동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식물의 조건들, 곧 물, 햇볕, 공기, 영양, 절제 이것 포함해서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과 휴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동물은 쉼을 위하여 동면하기도 하며 또 열심히 운동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이 동물원의 수사자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하지 않는 동물원의 수사자는 암사자를 보아도 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유지와 또 태동과 어떤 그 생명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맞아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과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서 기록한 일곱 가지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것을 더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야 본질적으로 뉴스타트의 여덟 가지 생명의 원리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생명을 태동하고 유지하는데 다른 동식물들에는 없는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선택을 위한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으며 그 생명력은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생명력이 주어진 인간은 태초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창조주를 불신하기로 선택하였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질병과 사망이 이르러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선택력을 활용하여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온전한 생명과 전인적인 건강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생명 탄생의 원리는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봄이 옵니다. 꽃이 어떻게 느낄까요? 낮이 길어지네? 따뜻해지네? 그러면 꽃을 좀 피워볼까? 여러분 따뜻해지고 일조량이 길어지면 개화를 유도하는 특정 단백질, 그 유전자가 활성화하여 꽃이 피게 하는 단백질의 발현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꽃이 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정 온도와 일조량, 빛의 양입니다. 이 특정 조건에 이르게 되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에 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식물에는 저온 감지 유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추위를 감지하게 되는데 추위를 감지하면서 개화 억제 유전자를 조절해서 겨울에는 꽃이 피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낮과 밤, 겨울과 봄을 구별하는 걸까요? 연구 결과 식물이 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 생체 시계 속에 알람 시계와 스위치 구실을 하는 유전자 덕분이라고 합니다. 꽃이 피려면 일조량과 일정 온도라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생체식의 유전자의 붉은색, 청색빛 등 이 일정량이 비추어지게 되면 생체식의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그 산물로 FT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에 의하여 식물의 개화가 일어나고 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입니다. 계란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가 빨리 이루어지고 자연 상태에서는 썩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미달걀 체온인 38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썩지 않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썩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38도의 온도를 21일 동안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란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화하고 있는 이 그 병아리의 생명이 아마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8도, 21일 전란이라는 기본 조건이 맞춰져 있을 때 계란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 유전자가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일정표에 의하여 병아리의 뼈와 장기, 세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란, 삶은 계란 드셔보셨죠? 이 삶은 계란 안을 보면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꽉 차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계란에 빈 공간이 있지? 라고 혹시 섭섭하게 생각했던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 비어있는 부분, 이것이 공기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도 계란 안에 있을 때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을 겁니다. 부화할 때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산소까지도 그 안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화되어 나와서 안 먹어도 될 만큼 적절한 영양도 계란 안에는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란과 관련된 아무리 완벽한 조건이 다 들어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무정란을 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수컷 유전자가 빠지고 암컷의 유전자만 있는 이 계란 안에는 생명을 발현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무정란이죠. 자, 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콩 안에도 생명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데도 조건이 필요하죠. 양분이 있는 땅에 심겨져야 하고 적절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하며 또 햇빛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을 때 콩의 생명은 발화되어 뿌리와 떡잎, 줄기가 올라오고 그 줄기에서 가지와 잎사귀가 나오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콩을 땅에 심지 않고 물만 주고 또 햇볕을 보지 않게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콩 안에는 콩이 나무로서 자라게 되고 또 꽃을 피워 또 다른 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힌 모든 생명력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콩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비빔밥이나 국에 들어가는 콩나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화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실물교훈 38쪽입니다. 바로 조건이 맞을 때 그 씨가 생명을 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애초에 120년 정도를 살다가 죽음을 맞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살도록 디자인되었고 영생을 살면서 또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창조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동물과 식물에게는 없는 매우 중요한 능력을 활용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할까요? 그러나 그것 또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이죠. 채식을 하는 것도 육식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잠을 일찍 자는 것도 선택이며 또 깊은 호흡, 운동,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기초를 이루는 깊은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이시다. 햇빛, 깨끗하고 맑은 공기, 음식물 등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힘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들로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들이다.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생존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트의 요소들을 지킬 때 생명의 본질이며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무가 되어 꽃이 피고 콩의 열매를 맺힐 콩나무가 되어야 할 인생이 콩나물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살아야 될 사람이 찰나의 인생, 길어봐야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은 노른자의 생명 유전자가 있고 콩에는 씨눈의 생명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명 유전자가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생명 유전자가 존재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 유전자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계란의 무정란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생명이 없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인간도 뉴스타트를 아무리 해도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시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을 살도록 디자인된 우리 사람의 그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도록 디자인된 그 DNA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생명은 특정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 이 천연계의 이 생명력이 타락한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물교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백합화 같이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실물교훈 67쪽입니다. 이 실물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이 생명 유전자가 생명의 근원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의 시여자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바칠 때 천연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여 우리의 훼손된 DNA는 치유되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소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타트의 일곱 가지와 하나님을 믿는 이 여덟 번째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가지게 될 때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호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타락한 이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식 대신 채식을 선택하고 백미 대신 현미를 선택하며 운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며 절제 생활을 우리의 의지로 잘 지키게 된다면 건강에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유익을 얻는 것이 건강기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주어진 이 영생 유전자를 깨워야 합니다. 땅에 묻힌 씨가 발아되기 위해서는 수분과 태양의 온기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창조주께서 보내는 이 정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식물교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정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누구만이?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실물교훈 63쪽입니다. 뉴스타트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의 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뉴스타트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재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건강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건강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림 교회를, 우리 재림 교단을, 우리 재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뉴스타트의 가장 중심에 언제나 그 생명의 치료제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동정. 그대의 생애는 지금 비참하며 좋지 못한 예감으로 가득하다. 우울한 장면이 그대 앞에 희미하게 나타나고 어두운 불신이 그대를 둘러쌌다. 불신 편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대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대는 불쾌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만족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희망적으로 말하고자 하면 그대는 한층 더 열렬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희망적인 생각을 그들에게서 근절시켜버린다. 그대의 시련과 고통은 그대가 아내의 질병 때문에 그녀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마음 아픈 생각을 그대의 아내 앞에 언제나 제시해 주고 있다. 만일 그대가 흑암과 절망을 좋아한다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대의 가족과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상상으로 생각해내어 그대의 영혼을 괴롭게 해보라. 그리하여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 모든 실록이 소멸되고 메마르고 파삭파삭하게 돼버린 들판처럼 그대의 마음을 만들어보라. 그대는 병든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정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대 자신만큼 그대를 도울 수 없다. 그대가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을 이야기하되 희망적이고 즐겁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대의 행위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대의 딸과 아내의 도움도 필요하다. 만일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탄이 그대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 같으면 그대는 그가 이용할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딸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받아왔는가. 그대에게서 사랑과 동정을 받지 못한 아내는 그녀의 애정을 딸에게 집중시키고 딸을 우상화시켜왔다. 아내의 분별 없는 애정 때문에
그대의 딸은 응석 부리고 제멋대로 하고 거의 쓸모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딸의 교육은 슬프게도 경시되었다. 만일 그대의 딸이 가정의 의무를 배우고 가정의 짐을 지도록 교훈을 받았을 것 같으면 딸은 오늘날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을 것이다. 자녀에게 생애에서의 그들의 몫을 담당하고 어머니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짐으로 쓸모없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의무이다. 그대의 딸이 육체적 노동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을 것 같으면 딸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딸의 근육과 신경은 약하고 느슨하고 힘이 없다. 그것들을 그처럼 적게 사용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아이는 인내력이 조금밖에 없다. 조그만 육체적 활동도 딸을 피곤하게 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근육과 신경에 탄력이 없다. 딸의 육체적 힘은 너무 오랫동안 잠자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딸의 생활은 거의 쓸모없다. 잘못된 어머니여, 그대는 딸에게 여러 학문을 배우는 특권을 그처럼 많이 주고 있으면서도 유용성과 집안일에 대하여 교육시키지 않으므로 딸에게 큰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활동은 딸의 체질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딸의 건강을 증진시켰을 것이다. 이런 친절은 축복으로 입증되기보다는 무서운 저주로 입증될 것이다. 가정의 짐을 딸과 나누어 졌을 것 같으면 어머니는 과로하지 않게 되고 많은 고통에서 구제되었을 것이며 딸도 내내 유익을 얻었을 것이다. C 부인은 병든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불편 없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을 공기에서 차단시켰다. 그녀의 방의 더운 공기는 건강에 매우 해롭다. 그녀의 순환 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녀는 더운 공기 속에서 너무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지 않고는 옥외로 나가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녀의 허약한 건강은 공기에서 제외된 것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므로 그녀는 앓지 않고서는 공기에 노출될 수 없다. 만일 그녀가 이런 병든 상상력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을 것 같으면 그녀는 공기를 거의 호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하루 종일 창문을 낮추어 놓으므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그녀는 병든 정신에 몰두되므로 이처럼 신경 과민이 되었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며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가져야 한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남편과 딸, 그리고 그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력을 파멸시키고 있다. 그녀의 방 안에 있는 공기는 결정적으로 불결하고 막지 않다. 그런 공기를 호흡하기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건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형제의 집을 방문하면 감기에 걸리게 된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가난이란 굴레를 등에 짊어지고 고향에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가난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큰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을 헤쳐나기 위하여 며느리 룻이 곡식을 수확하는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기 위해 나선 룻이 도착한 곳은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때마침 보아스의 밭에서는 소년들이 수확을 하고 있었고 롯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수확을 점검하기 위하여 밭에 도착을 하게 되고 마침내 롯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룻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거느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주도 면밀하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룻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도우셨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등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수확하는 마당에 들어가는 것과 때를 맞추어 보아스도 그의 밭에 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밭에 도착한 보아스는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집 살림이 어떠한지를 거의 다 알았을 것입니다. 부엌에 수저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릇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의 눈앞에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네 소녀냐? 그러자 사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입니다. 그런데요, 저희에게 부탁하기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빼고는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환의 이 말을 통하여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아마도 사환들이 새참을 먹으며 쉬고 있는 시간에 잠깐 나무 그늘이라 아니면 그늘이 진 움막 같은 집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줘야 하고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룻은 자신의 고향인 모압에서는 이런 일을 별로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도 이런 힘든 일은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압으로 이사할 당시 나오미의 가정은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보리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여름에 보리를 베고 보리 타작을 하는 일이 매년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보리가 익어 점점 누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농번기 방을 하고 그러면 어린 저희들까지 농사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논과 밭에 나아가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금세 얼굴과 등에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날, 이른 아침부터 보리 베기가 시작되면 하루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저녁 낮을까지 새참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허리 펼 시간도 없이 보리를 베는 것입니다. 너무나 더워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현기증 일어나 핑핑 돌기도 합니다. 그나마 가끔씩 위안이 되는 것은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점입니다. 구부러진 허리를 잠깐씩 펼 때 시원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불어내려오면 그 감사함이란 뭐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낫으로 펼 때 얼마나 팔과 다리, 얼굴이 쓰라린지 아십니까? 보리 이삭 끝에 난 수염은 매우 날카로운데 그 이삭이 얼굴을 찌르고 손과 발을 찌르면 벌겋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기계로 모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없지만 제가 어릴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보리 타작은 더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에서 수확한 보리를 타작할 때의 고통은 벨 때보다 몇 배나 힘이 들었습니다. 구름이라도 조금 끼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구름 한 점 없는 날 들판 한가운데서 타작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죽음이었습니다. 타작하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로 보릿단을 나르는 임무는 어린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저희들이 보릿단을 가져오면 타작하는 기계 주인이 보릿단을 기계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기계 바로 아래 수북이 쌓이고 쭉정이는 바람을 타고 멀리 앞으로 나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주로 알곡을 자루에 담고 다른 일꾼들은 쭉정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은 쉬지 않고 하루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발동기 소리에 귀는 멍멍해지고 날아다니는 쭉정이들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흡사 우주의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와 온몸이 먼지로 뒤덮이고 온몸은 땀으로 졸었습니다. 녹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부모님들이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동원되어 마을 사람과 함께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인 루시 지금 그 보리를 수확하는 타작마당에 나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루시 생활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보다 결코 시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온도가 높고 더운 나라라는 것을 그 나라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루시는 지금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고향에 남았으면 하지 않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고생을 지금 루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시에게 하나님은 실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